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또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지금도 두루 운행하시며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죄악된 인간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더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며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위로 그리고 격려의 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4장을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부분은 방금 읽어드린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이것은 그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류 계층이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심판 선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로 이것은 과거 7차례에 걸친 재앙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듭 거부한 사실과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12절 후반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였어요. 여기서 그들은 바산의 암소로 비유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류층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고 돌보고 해야 될 그 궁핍한 자들을 오히려 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번 징계의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그 경고 자체를 무시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바산이란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정복하게 된 땅인데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주 좋은 초원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탐나는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란 살찐 암소들을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부유하고 교만하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없는 자를 이용하면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또 한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르몬 산에 던져지리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처음 제단을 쌓은 유서 깊은 곳으로 후에 여사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고요. 또 사무엘이 그곳을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행하는 등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또 중심지 역할을 했던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종교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싫어하여 그곳에 자체적으로 단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함으로 베델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중심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 길갈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그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장소라 할 수 있는데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 기념물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길갈은 사무엘의 중심 사역지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기 전까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길갈 역시 베델과 마찬가지로 왕국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의 도시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델에서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이고 정말 온전한 예배, 제사,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좋은 행동을 하고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적 마음이 없는 헌신이기 때문에 잠시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분노만 사게 될 것임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단지 선한 행실과 희생으로 덮여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악의 회개와 함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회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위한 징계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을 보면 먼저 6절에서 하나님은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물을 마셔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9절에서는 깐부기 재앙과 또 팥중이 재앙을 통하여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하셨고 나무들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깐부기 재앙은 곡식알이 노랗게 변화했다가 나중에는 불에 탄 것과 같이 새까맣게 되어 결국 썩어버리는 병을 말하죠. 팥중이 재앙은 메뚜기와 같은 곤충이 날아와서 모든 열매를 다 먹어치우는 그런 큰 재앙을 말합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과거의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즉 숯덩어리 같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엄청난 재앙, 그것을 의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상류층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돕는 대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사취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더 곤궁한 지경으로 내몰았던 것.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부조리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는 듯하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죄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자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처럼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제사를 드린 죄악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행실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가운데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희생의 수운제 그리고 낙헌제를 드렸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희생이란 말인 히브리어 제바흐라는 말은요, 원래 동물을 잡아 죽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바치던 희생제물 또는 희생제사를 의미하죠. 수운제란 또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해서 이것은 손을 펼치다, 즉 야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펼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화목제의 일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리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낙헌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네다바라고 해서 이것은 지원하다, 또 자발적으로 바치다라는 나다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수은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일종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 강압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은제와 낙헌제는 전혀 강제성이 없는 비의무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를 형식적으로, 즉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함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죄악입니까? 바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각각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말로만 겁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들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래 온 인류가 범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한 메시지 앞에 우리들은 오늘 결단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베푸신 하나님께 속히, 빨리,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모든 악독과 악의를 버리고 인자와 공의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돌보고 격려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얼마나 깊이 제대로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에서 위배된 불의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함으로 불의의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된 종교 생활로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고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길 원하십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낮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되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 다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주 안에서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겸손하고 훌륭한 대통령이 잘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분, 재정, 관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더불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만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부어주신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감사의 예배자요 본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지를 지켜주시며 모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